2. 안마당에 있던 베드로. 경비병과 병사 일행이 안나스의 저택 입구로 들어갈 때 요한 세베대는 로마 병사 지휘관 옆에서 걸어갔다. 유다는 조금 뒤떨어져 있었고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요한이 예수와 경비병들과 함께 안마당으로 들어간 후에 유다도 문으로 다가왔지만 예수와 요한의 보좌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갔고 주님에 대한 실제 재판이 나중에 거기서 벌어질 것을 알았다. 유다가 떠난 직후에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문 앞에 섰고 그들이 예수를 저택 안으로 호송하여 들어가려 할 때 요한이 그를 봤다. 문을 지키는 여종을 요한이 잘 알았으므로 그 여자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기꺼이 들어줬다. 안마당에 들어선 베드로는 밤 공기가 차가웠으므로 숯불 곁으로 가서 불을 쬐려고 했다. 그는 여기 예수의 적들 가운데서 어색함을 크게 느꼈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다. 주님은 요한에게 부탁한 것과는 달리 그에게는 가까이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주님에 대한 재판과 십자가형이 벌어지는 동안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받은 다른 사도들 중에 베드로도 포함됐다. 베드로는 저택 대문으로 오기 직전에 칼을 버렸으므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안나스의 뜰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으며 예수께서 체포됐음을 거의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안나스의 안마당에 와 있고 대제사장의 하인들 옆에서 불을 쬐고 있다는 실제 상황을 깨달을 수 없었다. 다른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저택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그가 하인들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는 그를 들여보내도록 문지기에게 부탁하는 것을 받기 때문이었다.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들여보낸 직후에 그리고 그가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장난기 어린 태도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그 여자에게 부탁하여 저택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요한이었으므로 이때 이렇게 자기를 알아본 것에 대해 베드로가 놀랄 필요는 전혀 없었으나 너무 긴장된 상태였으므로 제자의 신분을 알아보는 듯한 그 말로 인해 혼미해졌고 오직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살아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아니라고 재빨리 여종에게 대답했다. 곧 다른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체포할 때 내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너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랐으며 비난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 예수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면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르고 추종자도 아니다. 이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옆으로 끌고 가서 물었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확신하는데 그의 추종자 가운데 하나가 당신을 안마당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자매가 이 사람과 함께 당신을 성전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부인합니까? 여종의 비난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심한 저주와 맹세로 예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며 그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베드로는 숯불 곁을 떠나서 잠시 안마당을 거닐었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주목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냉정을 되찾으면서 숯불 곁으로 돌아왔을 때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도 분명히 이 사람의 제자다.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인인데 당신의 말투를 들어보니 역시 갈릴리인처럼 말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인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베드로는 불 곁에서 떠나 혼자 입구로 가 있음으로써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피하려고 했다.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홀로 있은 후에 문을 지키던 여종과 그 자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됐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임이 분명하다고 다시 짓궂게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다시 부인했다. 그가 예수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다시 부인하는 바로 그때 날이 울었고 베드로는 그날 밤 일찍 주님이 그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가 죄의식으로 무너져 내린 무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을 때 저택의 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이 예수를 호송해서 가야바의 집으로 향했다. 베드로 옆으로 지나가던 주님은 전에 자기 확신에 빠지고 겉으로 용감했던 사도의 얼굴에서 절망스런 표정을 봤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잠깐 바라봤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 그 모습을 결코 잊지 못했다. 주님의 얼굴에는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필사적 사람으로서 연민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예수와 경비병들이 저택 문을 나선 후에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으나 잠시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길가에 앉아 통곡하면서 울었다. 비통하게 눈물을 흘린 후에 형 안드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야영지 쪽으로 향했다.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다윗 세베대밖에 없었고 그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그의 형에게 베드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심부름꾼 하나를 함께 보냈다. 베드로의 전체 체험은 감람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 안마당에서 일어났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가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 달기우는 소리에 자신이 주님을 여러 번 부인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음을 뜻하는데 그 성 안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것이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한 닭 울음소리가 있기까지 그가 몸을 녹이려고 지붕 밑으로 가면서 오직 생각한 것은 하인들의 비난을 어떻게 교묘히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과 자기와 예수의 관계를 밝히려는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좌절시킬까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동안 이 하인들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할 만한 도의적 권한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 골몰했으며 신분이 드러나서 체포되고 감금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도취되어 정말로 기뻐했다. 달기 울 때까지도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떠오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천국 대사로서 특권에 걸맞게 사는데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타협하고 최소의 저항이 있는 길로 첫 발을 뗐으므로 이미 결정한 대로 과정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베드로에게 명백하지 않았다. 잘못 시작하고 나서 돌이켜 바로잡는 데는 위대하고 숭고한 성품이 요구된다. 사람의 정신은 일단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길로 계속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고 여러 번 부인했던 이 비극적인 밤의 체험을 겪기 전과 똑같이 자신이 용납됐음을 깨달을 때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결코 온전히 믿지 못했다.